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제목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죠?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그런 책을 썼습니다. 성경의 이론과는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지만 이 질문은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이유와 활력을 묻고 있는 명제입니다. 오늘 나는 과연 무엇으로 사는가 생각해 봄직하죠. 여러분의 삶의 근원과 용기와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살펴야 되거든요. 예수도의 가르침을 사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다가 저물어가는 빈들에서 저녁때를 놓친 5천명이 넘는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풀어서 배부르게 해주시자 군중들은 오히려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죠. 15절에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라는 기록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기도는 세상의 영광이나 권력을 가지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죄로 사망의 종로로 타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것만이 이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군중들의 마음을 이미 아시고 자리를 피하셨던 것처럼 영적인 이치를 육적으로 이해하는 것에는 안타까움을 가지셨음을 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영원한 이치로 지난번에 상고한 바 있습니다만은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자 저들 중에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대놓고 주님께 항의하지는 못하고 서로 수군거리고 저희들끼리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을 오늘 첫 부분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나 이때나 예수 기도를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불신에서 건져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48절에 라는 말씀을 육신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뒤에 가서 이들은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2절에 반문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다음 주에 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순종의 자세로 주님께 오는 자들에게는 주님은 죄의 절망에서 자신의 피로 그러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말씀 대신 자신의 삶 전체를 그들에게 먹여 살게 하시는 진정한 양식이요 영원한 양식이 되십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사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의 답변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세상의 최고의 음식이나 보약은 못 먹을지라도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넘치도록 믿음으로 먹고 영육이 건강해서 베드로 사도의 권면처럼 우리의 믿음이 장성해서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중략을 하고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한 주님의 약속이 이 마련된 영원한 구원의 약속이 여러분들 모두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세 가지 정도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로는 41절에서 42절 두 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이 되어 짐승과 다름이 없는 삶을 사는 불쌍한 인간 군상들을 위해서 스스로 먹히기 위하여 짐승의 우리간에 탄생하신 신비를 이해할 수 있다면 주님의 하시는 일과 가르침에 대하여 이처럼 수군거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41절에 그러고 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는 당연히 하실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셨지만 이것이 사람들에게는 소화될 수 없는 음식 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수군거림은 당당치 못한 표현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이유에서 성경은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욕,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로마서 1장 29절에 그렇게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세가 수군거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앞에 당당하지 못하게 불평을 표현하는 모습이나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불평을 토하는 모습이 바로 수군거림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린다면 그런 행위는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합당치 못한 행동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삶의 자세인 겁니다. 42절에서는 그들이 수군거리는 이유를 기록하고 있는데 역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이 첫 번째 제가 제목으로 잡은 것이 육신의 기준으로는 예수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예수도의 육신의 부모를 안다고 하는 것으로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씀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에 보는 대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불평하며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 가셔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가르치심에 놀라면서도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13장 55절에서 56절 상반절에 빈정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초라한 곳에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잘 성장했다면, 이야, 참 개천에서 용났다. 이렇게 환영하고 좋아해야 할 텐데 죄의 속성에 익숙해 있는 사람들은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없는 것을 보는 겁니다.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마태복음 13장 55절 상반절에요. 막노동꾼의 아들로 생각해서 태생의 약점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그런데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의 평가를 대개 그 탄생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항상 누구의 아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출처로 그 사람 전체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마가복음 10장 46절에 기록됨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반대로 그 아버지가 경건했기 때문에 그 아들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도 하는데 성경에는 역시 그렇지 못함도 봅니다. 이스라엘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는 핑계를 할 때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읽을 수 있죠.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안타깝게도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들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그 사람의 아버지가 곧 그 아들은 아니라는 것이고 예수 기도는 더욱 그러함을 성경을 읽는 사람이면 너무나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그 부모를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주님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심의 도구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이지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부모가 아니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의 감추어진 탄생의 진정한 신비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주님께서 하늘의 신비를 열어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적 부모를 안다고 하는 이 사실이 그들에게 하늘로서 오는 모든 좋은 것을 가로막아 버리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렇습니다. 위에서 오는 것만이 진정으로 좋은 겁니다. 너무 맹목적인 것도 안 됩니다. 신앙이. 그냥 누가 말하니까 그것도 안 되겠지만은 성경을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이만큼 안타깝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불신의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면 이 또한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예배하는 우리가 얼마나 큰 감사로 주님을 섬겨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 속에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감격 그 자체가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43절에서 46절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가자고 해서 교회 왔죠? 그런 분도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그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초청인 겁니다. 여기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되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의 수군거림이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43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귀중한 교훈을 증거해 주고 계십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44절 상반절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주님을 만날 수 없다는 귀중한 진리이지만 이 말씀 역시 어떤 교리로 한정해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을 각 사람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예정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즉 개인 개인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만 그리스도께로 올 수 있다는 것인데 이 말씀은 옳은 말씀이지만 잘못된 이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아주 중요한 교훈에서도 보는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전도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더욱 그렇겠죠.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는 성령은 밖에 계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을 때는 성령께서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이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역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라고 고백할 수 없다. 너무나 당연한 진리인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하고 계실 때는 아직 성령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시대적인 구분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당연히 복음이 완성된 이후를 말씀하고 계심을 알아야 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사죄의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이후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끌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 수 없고 그것은 말씀과 성령의 동시적인 역사로 죄인을 부르심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 초청을 받은 사람의 순종의 응답이 반드시 있어야 가능합니다. 십자가에서 복음이 완성된 이후에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와 같이 즉 율법시대처럼 절대로 강제로 사람을 이끌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끄심이 없이는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죄인은 이 역사 속에 없습니다. 비록 누구 때문에 성경을 읽게 되었고 비록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어도 그것은 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이끌어준 사람은 다만 뭡니까? 하나님의 이끄심의 도구에 불과한 겁니다. 예수도에게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도구라는 겁니다. 다음 절은 이사야 54장 1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를 더욱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4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인용된 내용은 바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강이 있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말씀을 배워야 하고 그 배운 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편의 역할도 배제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끌고 그 이끄심에 순종하는 양쪽이 맞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런 귀중한 교훈인 거지요.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오늘 46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이것이 하나님을 보고 배운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하는 말씀을 나눈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에서부터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뵐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로소 독생하신 품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한 빌립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같은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 하신 것처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46절에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 하나님을 뵀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 아버지를 뵐 수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이는 절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인간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믿음과 순종으로 응답해야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청의 역사가 그 사람 속에 역사되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귀중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47절에서 51절의 내용입니다. 이 교훈은 영생은 양식과 관련되는 생명의 요소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쉽게 이해하는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삶이고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어야 삽니다. 안 먹고 사는 용사 없습니다. 만약에 먹고 싶지 않다 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어도 그 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는 얘기죠. 짐승에게는 그 짐승이 먹을 수 있는 풀이나 먹이가 있어야 하고 사람의 육신도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어요. 짐승에게나 사람에게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뭡니까? 물이에요. 생명의 물이 필요합니다. 이런 물과 함께 필요한 영양분을 지속적으로 섭취해야만 계속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예수도는 세상에 삶에 필요한 양식이기보다는 영생에 필요한 양식이라고 선언하시는 중요한 부분으로 주님의 말씀을 육신적으로 듣고 이해하고 있는 영적으로는 무지하고 어두운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계신 내용이 오늘 마지막 부분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47절에 그랬는데 여기 믿는 대상은 누굽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 주 예수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내용 역시 35절에 선언하신 바 있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추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의 확인입니다. 붙여서 말씀하시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48절에 하신 내용도 생명의 양식으로서 강조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도를 먹지 않고는 누구도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없고 또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예수도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탈출하기 전에 먹었던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의미가 크다고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하반절인데 다 같이 한번 읽었습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모든 제물의 중심은 하나님께 향기가 되도록 태워 바쳐야 함을 레위기의 제사의식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당연히 그 피는 제단에 뿌리게 되어 있지만은 유월절 양의 독특한 것은 양의 피를 하나님의 제단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을 먹을 집 문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고기나 내장을 제단에 태워 바치는 것이 아니라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남김없이 먹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 마음의 인방과 문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도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이 유월절 양을 먹는 방식을 출애굽기 12장 8, 9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날것으로나 그러니까 뭡니까? 회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오로지 불에 구워 먹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비밀이 여기에 숨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예는 있을 수 있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것으로 먹으려고 덤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양념을 더해서 물에 삶아 먹는 것 같은 모습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를 먹기보다는 그분의 가난한 이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다리만 먹으려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만 먹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출애굽을 상징하는 이 세상을 탈출해서 영생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순수하게 모두 먹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이해를 할 수 없는 군중들이었기 때문에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경험을 거론하고 계십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역시 깊은 의미를 가지는데 육신의 양식도 하늘이 주셔야 먹는 것이지만은 육신의 양식은 육신을 살게 하는 것뿐이라는 가르치심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절에 그랬는데 앞에서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셨지만 여기서 여점은 뭡니까?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이는이라는 대명사는 물론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를 더욱 분명하게 못 박으시는 말씀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51절 그랬습니다. 사실 죽어 썩어진 것보다는 살아있는 것을 먹는 것이 육신의 건강에도 좋다고 하는데 하물며 영원한 영생을 살기 위해서는 더욱 산 양식을 먹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어려운 이해가 아닙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51절 상반절에 이 보이는 세상의 세계에서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양식은 아무리 생체의학이나 과학이 발달했지만 아직 찾아내지 못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불가능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영원의 출처는 이 세상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살아있는 떡 역시 육신의 기준에 이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들의 혼란을 봅니다.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도의 복음의 역사 전체와 그분의 교훈과 삶을 나의 것으로 먹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매 주님의 날마다 기념함으로 먹으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생명이 그런 삶을 살아야 영생에 이르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51절 하반절인데 주님의 생명의 교훈의 절정이지만 이것은 육신적으로 이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더욱 혼란을 줄 뿐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50절 그랬죠. 안 된 얘기지만 마치 곰을 살려두고 계속 주사기로 웅담을 채취하는 것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잘못된 상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육신의 기준에서 예수도를 이해할 경우 예수도는 그러한 사람에게는 영생을 끼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죄인 된 인류를 부르심이 없었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몰랐을 것이고 영생과는 관련을 영원히 갖지 못했을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차별 없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역시 믿음으로 응답하고 순종함이 없이는 이 거저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역시 생명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는 사람은 하늘로부터 영생을 위해 주어진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속적으로 먹어야 삽니다. 그분의 호흡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역사와 그분의 말씀과 모든 것을 다른 것을 조금 더 섞지 않고 전체를 남김없이 먹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불에 구워 먹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을 가장 섞지 않는 것이 불에 굽는 거죠. 물에 삶아도 물이 들어가고 불에 구워 먹는데 남김없이 먹으라는 거죠. 물론 거기에 뼈를 꺾지 말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사는 것, 그것을 찾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뭐라고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떡을 풍성히 누리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모자람없이 공급하시는 이 생명의 떡을 넘치도록 즐기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